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의 심장이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세 비유로 엉켜져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서를 잘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동물이죠. 두 번째는 사물이에요. 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비유는 복수로 써 있질 않고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개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주제가 무엇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싶은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유대 사회는 재산 분배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쨌든 큰아들은 두 몫을 받아요. 그리고 둘째는 다음부터 자기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산을 요구할 땐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몫을 요구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아버지 가슴에 대못 정도가 아니라 비수를 꽂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제발 좀 가시죠.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이보다 험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게 되었는가를 동기를 봐야 돼요. 그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청중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1, 2절을 볼까요?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가슴 아픈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하게 됐습니까?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일컬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게 된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들이 버러지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하던 세리들, 죄인들이죠,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탁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요. 유대인들 관습 속에는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인데, 한 가족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눈에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정통 유대인이 예수님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이 벌어지만도 못한 개돼지 받아야 될 창기와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을까? 말하자면 손을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 속을 주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아, 저들이 지금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 나를 경멸하는 걸 넘어서 이 창기와 세리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곤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까지 거 뭐 하나 잃어버린들 어때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공동체성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백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건 사실상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가 돌아오고 그 하나가 회복이 돼야 백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도록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유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그것은 여인들에게는 예물에 해당하는 아주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 그걸 평생 모아요. 그리고 열 드라크마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보도록 목에 걸고 다니는 관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아홉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 점진적으로 점점 좁혀오죠. 이제 두 아들을 가졌던 아버지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런 폐륜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졸릅니다. 웬 까닭인지 아버지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둘째에게 돌아갈 몫을 내줘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5장 12절을 보세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이 둘째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챙겨지자 며칠 안 돼서 그 몫을 완전히 꾸려가지고 유대 땅 어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 곳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거의 가기 싫어했던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완전한 절연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완전한 절연을 선언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둘째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핍절이 시작이 돼요. 방탕이 시작이 돼요. 낭비가 시작이 돼요. 점점점 쇠하여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뭘 치게 하죠?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어느 정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짐승인 돼지치기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탄에 이르렀는가 하면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인 돼지치기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허기지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달라는데도 그 음식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한 파탄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파탄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헬라 원문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드디어 자기의 참상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어느 지경까지 나락에 떨어졌는가 실물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회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내 몰골이 어느 지경까지 나락에 떨어졌는가를 어느 날 거울 앞에 비추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마치 그 몰골을 거울을 쳐서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내가 이 정도가 되었구나.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주제를 넘어서 그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파탄의 핍절의 궁핍에 이르게 되었구나. 어디를 떠나는 순간부터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것이 아담이 직면한 실존입니다. 온 인간이 직면한 실존이에요. 교회 밖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이런 영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 먹게 되죠? 줄였을 때는 이 생각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바닥을 치는 실존이에요. 줄였을 때에도 이 생각을 갖지 않는데 줄여 죽게 되었을 때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가. 인간이 마지막 돌아가야 될 귀로의 길로 그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좋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그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20절을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동작 하나를 흘낏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죠? 청자가 누구예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멋진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감동스럽게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유대 공동체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이 상면의 장면을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면서 뭘 떠올릴까요? 어떤 상황을 당연히 떠올릴까요?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2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다 찾으세요. 우리 아들들만, 우리 형제들만 1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여길 보세요. 이게 율법에 규정된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이야기 한복판에 지금 아버지와 그 빌어먹을 아들과 지금 드디어 만나는 조의 그 장면이 지금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돌을 들었죠. 드디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동리 사람들이, 동리 장로들이 그 아들을 향해 돌 팔멸질하는 연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 아들은 보통 못된 짓을 한 아들이 아니에요. 술 먹고 방탕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절연을 하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시하고 싫어했던 돼지치기와 그 창기와 술을 먹고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율법대로라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로다.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마음에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애 머리만한 돌을 전부 집어들었어요 지금. 에? 드디어 치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개가 되죠? 자,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요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측은히 여겨.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안고 입을 맞추니? 어느 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은 온 공동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지금 그 마을이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저 동굴 밖에서 모습을 나타내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이미 뭔지 알아요. 아버지의 고발이 없어도 누구나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 저 불효막심한 놈은 이 공동체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돌을 들고 이 아들이 돌아오면 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안 돼. 그 아들을 안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돼. 죽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안 돼. 이것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에요. 그 돌을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달리는 아버지예요. 달리는 아버지. 안 돼! 손 목사가 3일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던 적이 있나요? 뛰면서 설교를 해요. 뛰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도 이 아들은 이미 죽어야 될 아들이에요. 근데 혹이나 동리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띌까 싶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안 돼. 그리고 덮어버려요. 안 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돌 맞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을 어떡하죠? 그냥 옷을 입히나요? 어대요. 우리 경상도 말로 어대. 좋은 옷을 입혀요. 그냥 송아지를 잡나요? 살진 놈을 잡아라. 신을 신겨라. 풍악을 울려라. 마지막에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베노에서 로마의 장군이 노예였던 베노에게 반지를 끼워주죠. 양자식을 하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회복이에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그렇게 길 떠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믿노라고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헷갈려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체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방황하고 어지러웠던 걸음을 이제는 여기서 끝내고 그렇게 나를 대신 죽으시려고 달려와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 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마땅할 아들을 위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맨발로 뛰어갑니다. 혹 동네 사람들의 눈에 먼저 뛰어서 죽을까봐. 그리고 그 아들을 덮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일어선 여러분들의 그 초라한 어깨를 분명 우리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고 그렇게 덮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어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먼 길을 떠났던 방탕했던 둘째와 같은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달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 신앙의 넓은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온 가슴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일어선 이 형제자매들을 안아주시고 저 흔들거리는 어깨를 덮어주시고 평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십시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도 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